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건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잘못을 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하는 순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용서한 경험보다는 크고 작은 일을 용서받은 것이 더 생각나네요. 제가 죽을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혼날 일들이 좀 많았어요. 부모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길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워하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든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얼마나 참아야 하고 용서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네요. 결국은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싶은데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든 용서 없이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즉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물론 흉악한 살인자를 재판하고 심판하거나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용서 없이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용서하는 것이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죄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누군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손해를 용서하는 사람이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누가 나에게 자주 손해를 입히면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7번씩 70번 용서하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인데 이건 결국 전부 다 용서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는 자세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깊게 생각해야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빚진 종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고요.
이 비유에서 임금이 탕감해 준 돈은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는 대략 16년 동안 일한 노임이었습니다.
일반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16년 동안 매일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네요.
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사실상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에 만약에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1년을 꼬박 벌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나빠져서 급하게 인공호흡 장치로 숨을 쉬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조차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공짜로 누렸던 거였는데 몸이 아프고 점점 고장이 나면 그 치료비가 너무 비싼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매우 비싼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옛날에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깨끗해서 그냥 마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오염되어 물도 돈을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공기, 물, 땅, 햇빛과 같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값비싼 거라는 걸 알겠어요.
네, 임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하나? 착하게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인간들이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또 용서를 또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자라는 걸 눈치채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대충 3달 정도의 로임을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죠?
나는 갚지 못할 아주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나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과 실수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용서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처벌하려는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다른 모든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네요.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도 원한이나 미움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를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용서받았음에도 더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임금이 처벌하잖아요.
용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수많은 허물과 잘못을 덮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라는 건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자세를 강조하셨네요. 이 말씀을 보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계속 받아주고 용서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파괴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억지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강요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잘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정말로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하고 직접 처벌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받는 사람과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 힘든 경우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앞으로의 삶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나쁜 죄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용서는 죄를 계속 저질러도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하겠네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여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내가 입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가 용서의 결과인 거네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관계를 회복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 죄와 악한 삶으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악한 행동을 고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네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면 그냥 무조건 내가 참고 봐줘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겠어요. 진짜로 용서받지 못할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내가 용서를 베풀어도 손해보거나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처벌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허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번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레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죠.
나에게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떠나서 돌이키라는 것이지 죄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너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도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면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처벌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계속해서 즐기는 자들은 우리가 처벌하고 미워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나에게 잘못하거나 여전히 악한 행동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이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결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손해본 것,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용서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또 서운하게 했던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요. 내가 억울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다 아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선물해 주시지만 끝까지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누군가를 용서해도 억울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이 있나요?
세워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제 세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저도 비슷해서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5만 번이라는 횟수를 들으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는 95년 8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73년 2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 명 이상의 고아를 보살피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42개국을 방문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정말 놀랍습니다.
조지 밀러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두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게다가 조지 밀러는 자기가 잘 되려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고아들과 선교사, 복음 대상자들 위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후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나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 63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63년 동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데 그렇지 않군요. 자포자기 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네요.
네.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것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죄악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까지 기도에 대한 깊은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신음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희생과 수고와 멸시도 개의치 않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들사람이었지만 거침없는 외침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 요한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는데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자기보다 능력 많고 크신 분을 소개했었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자신을 이 정도로 낮추는 것일까? 사람들의 관심은 증폭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온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별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선행과 고행,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구원받는 일이 쉽도록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세례받는 현장에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 앞에는 이미 온갖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이 장면은 참으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과거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정결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기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인된 인간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죄 있는 인간에게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가져온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시네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되어 무관심한 대상에게 사랑을 위해서 낮아짐의 수치와 모욕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북시전 성도님들, 우리가 낮아짐으로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낮아져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낮아져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새 시대가 출발했음을 알리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은 메시아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마음을 굳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과 하나 되는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면 사명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절은 성도님들, 어느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 성령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볏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은 인생을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놀랍게도 곧바로 광야에 던져져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께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점잖게 표현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은 몰아내졌다라고 상당히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몰아내졌다는 것은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내던져졌습니다.
목사님, 성령께서 예수를 세례한 후 광야로 몰아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로 내던져졌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굴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때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이 같은 수모를 당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처럼 되시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이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명예와 신분과 권능과 부요함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며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는 굳건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던져졌다는 것은 둘째, 시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신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사명을 이룰 능력이 임해서 시험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상대하러 나가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몰아내 인류를 파괴하고 망쳐놓고 있던 악한 세력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하게도 시험은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한 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결단을 허물어뜨리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참사하고 정죄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 구원 사역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성경엔 우리가 누구인지 곳곳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친구, 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된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 성도, 하늘 시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성경의 이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성숙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단은 광야에 대해 던져진 예수님을 곧바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를 시험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네요. 심지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맞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광야에 내몰린 예수님이 사단의 방해를 받았다는 것, 또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위협과 공포,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를 도왔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마가복음이 사단의 시험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 중 하나이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이 지나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강도가 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셨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편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다른 한편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 중심엔 우리가 있군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붙드느냐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갈리게 되겠네요. 예수님을 표대 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짧지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으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으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사와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었군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과 함께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멀어진 교회, 변질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다스려 주실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의 사랑을 다 쏟아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는 것이 즐겁고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한없이 기뻤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성경은 이들을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만 제자로 내세우셨죠.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했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12명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대로 되어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한꺼번에 뽑지 않으시고 시간 간격을 두면서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중히 살피며 직접 부르셨습니다. 임의대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네 명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당시 문화는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제자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청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스승이 재능과 인격을 살펴서 쓸만한 자들만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이게도 제자들을 찾아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 이 네 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1장 16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은 옥석을 가리듯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발했는데 많이 배운 자, 부유한 자, 명문가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거기 낚는 어부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별 볼 일 없는 어부로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며 사랑 남는 어부로 보셨습니다. 자, 셋째로 이 제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깁는 등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배움이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문가든 아니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넷째로 이 제자들은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 않고 신속히 결단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버렸던 거네요. 그물과 배를 버렸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해야 했을 텐데 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얻었고 그물과 배보다 더 귀한 것과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잃는 것만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었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저도 즉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죄인들과 하나 되셨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죄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내던져지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시험의 현장으로 몸소 나가셨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붙드셨던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광야 시험을 잘 이겨내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가장 본질적인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죄인들처럼 낮아지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알려주며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명을 받은 친아들로 확증하셨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세례받은 후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던져지셨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의 현장으로 친히 나아간 사건임을 가르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 친히 부르셨음을 알려주며 복음은 죄와 사망의 원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며 교회는 제자들처럼 복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